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갈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그냥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자된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그 MBC TV에서 그 아프리카 특집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제가 본 것은 사자 한 무리들을 촬영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 사자가 한 가족들인데 이제 할머니 사자가 있고 그 할머니의 딸 사자 두 마리가 있고 다음에 그 딸의 또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마리인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이제 건기가 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와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 풀이 없죠. 풀이 없으니까 자연히 초식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초식동물이 떠나가니까 사자가 사냥해서 먹고 살 짐승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자가 이제 계속 이제 굶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루는 사냥감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굶어서 힘이 딸리니까 결국 놓치고 말아요. 그래도 쫄쫄 굶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자 지역 침범해가지고 또 몇 마리한테 물려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고 그런 그 사자의 이제 그 세계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 사자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살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새끼 사자 중에 한 마리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다가 이제 그 앞에 가는 가족들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멀지 감지 보라보다가 옆에 나무 이제 그 속으로만 들어가 털로 누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또 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보고 있으면서 이 그 사자들이 뭐 다른 동물도 이제 좀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런 그 환경에서도 근심 걱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부럽더라고요. 내일은 뭐 사냥감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새끼들이 굶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근심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들은 그냥 뭐 사냥감을 찾아다니다가 없으면은 또 돌아와서 그냥 굶어요. 새끼들하고 굶고 이렇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 동물들 그런 사자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야 참 나보다는 낫다. 저렇게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그 일어납니다. 오늘 굶고 있으면서 내일에 대해 걱정이 없다는 거, 그거 굉장히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어떤 삶의 가벼움이고 자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오면은 우리는 이 살아가는 게 참 너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참 그 짐도 많고요. 또 오늘 일만이 아니고 내일 일, 또 모레 일, 뭐 10년, 20년, 그 후의 일까지도 미리 당겨가지고 막 계산하고 생각해가면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막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뭐 엉쳐있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뭐 학교 보내면은 이제 된다, 간때 보면 되는데, 온통 그것도 그 걱정거리죠. 저걸 학원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국리도 해야 되고, 안 보내면 뒤틀려, 온통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또 걱정이 또 쌓이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모들은 그런 걱정거리가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아가지고 이민도 가기도 하는데, 뭐 사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딜 가도 걱정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디 도망가도 그것은 결국은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이제 잔뜩 어떤 생활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들인데,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좀 심하게 꼬라지라 합시다. 그 꼬라지 한번 돌아보잔 말입니다. 말한 대로 온통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만 잔뜩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내 사는 그 문제만이 아주 중요, 급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야, 네 사람 걱정 말아라. 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 당할 수 있는 어떤 핍박, 고난, 어떤 심리 죽음, 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뭔가 성질이 안 나냐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성질이 조금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왜냐면 말한 대로 우린 지금 천국 복음 전하다 죽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꿈도 안 꿔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이 자식 문제가 신경이 쓰이고 있고, 돈 문제가 신경이 쓰이고, 회사에서 어떻게 잘 버티느냐, 그게 지금 날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삶의 문제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뭐 뱀같이 이루어와라, 정말 뭐 어떤 도움되는 일이 전혀 아닌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뭐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상가라, 뭐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줄 것이다, 뭐 핍박할 것이다, 뭐 총독과 이거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 내어준다, 아주 중요한 그 가족관계까지 막 뭉그러뜨려버리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대화하면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 사는 거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뭔가 그런 좀 반발 딱 튕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좀 탁 튕기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아, 내가 평소에 막 복음을 죽고 싶은 잘 됐습니다, 뭐 이런 마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마음이 안 간다, 정말 안 땡긴다, 뭐 술은 땡기는데 말이 잘 나왔다, 이 뭐 음식은 땡기는데 이 하나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안 땡긴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솔직히 현실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 당연한 얘기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말입니다. 살기도 좀 더 팍팍해지는 게 참 지금 어떤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찾고, 뭐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더 무겁게 하는 그런 말을 던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이 좀 목사 눈치가 좀 있으면은 교인들 기분 살펴가면서 좀 말을 가려가지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가 조금 요리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해 줬겠는데 뭐 성경 있는 내용 그대로 말을 하니까 어쨌든 교회 와가지고 마음 안 편하단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어떡할까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성경 덮어버리고 막 그만 나가 노력하려고 막 놀이터 가가지고 성경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또 목사인 제가 뭐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가 해결책이겠습니까? 참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데에도 관심이 가 있다. 그게 솔직히 우리의 문제인데 복음에 관심이 없이 뭔가 어떤 하늘나라의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게 정말 이 고역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좀 관심 둡시다 그런 말 한마디가 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자 말 한마디 복음에 관심을 딱 가고 뭐 믿음으로 살자 말 한마디 믿음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착착 되어지면 또 문제될 거 없단 말이죠. 근데 복음이든 믿음인지 간에 이건 말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그런 말씀대로 들으람 듣고 말라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을 끊을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뭐 이것도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좀 인정을 시작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부터 딴 거 말고 정말 우리는 복음보다도 다른 것을 더 지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도 있고 복음도 하고 예수도 귀히 여기고 그런 가면들은 사실 가면입니다. 그런 가면은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솔직히 복음보다 복음을 아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그게 좋은 것이고 예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자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본문을 좀 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나는 복음도 예수도 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은 본문 오면서 가장 뭐 잘한 생각이라 해봐야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게 그게 전부예요. 물론 신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각오를 살아간다면야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각오라고 해봐야 그 시효가 예배 드린 지금 이 순간밖에 안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도 예배 드린 그 순간을 잠깐으로 끝나버린다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서 어떤 각오를 다짐을 하고 수백 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사실 그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각오와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각오를 하라고 그런 다짐을 쓰도록 하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준들이. 안다고 해봐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예수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단지 그것을 아는 그런 수준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병을 고치고 왜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지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에도 관심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양을 이리까지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에 매라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실천을 하려면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요, 내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에 비해서 내 목숨 하찮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존귀한 분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말 안 들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얘기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 본문에 10장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을 한 제자들이니까 이제 십자가도 깨달았으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당부하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예수도 몰라. 복음에 관심도 없어. 십자가도 몰라. 부활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목숨까지 내어놔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복음보다 내 목숨을 둔 얘기는 내 목숨이 중요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대하면은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이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 안 듭니까?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실천도 못할 게 뻔한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10장의 이 말씀은요, 장차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은 그 제자들이 땅에 남겨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진 뒤에 하늘로 가신 뒤에 그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가야 될 길,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더러 너희가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 길로 인도할 거다. 성령이 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실 일을.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린다는 것. 그들 인생을 그렇게 장악해서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미리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뭐 그 순교까지 하는 이제 제사도의 길을 이제 가는데 그것이 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제들로 하여금 제가 무언가를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죽으심이 자기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야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됨으로써 사도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된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벌어 자식 키우고 내 편하게 산 인생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온 우리가
돈으로 사는 인생 말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란 얘기죠. 다른 세계가 있구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것 말고 영으로 사는 것도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육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확 가버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돈 문제, 자식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이건 많은 신자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돈 문제 또는 세상 문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보다 나를 더 중요하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 그렇게는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어떤 특별한 증거, 특별한 어떤 외적인 그 삶의 모습,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 해서 그 삶이 아주 윤리적으로 달라진다거나, 교회 생활이 확 달라져 버린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은 성령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걸 생각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 성령이 함께 하는 게 내 인생을 주님이 의도한 그 길로 날마다 쉬지 않고 이끌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마치 세상이 나 홀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큰 그 실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의도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다 자꾸 우리가 덮어버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욕심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나에게 항상 죄로 악으로 머문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보다 돈을 중요하게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복음보다 돈을 더 나를 더 중요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걸서 우리가 각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날마다 보지를 못하는 그게 우리 삶의 문제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은 장차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이런 인생으로 이런 길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일 분명히 아닙니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심으로써 기억과 주님이 의도한 신자의 길로 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한 종이 그 상점은 높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의 사람이죠. 종은 주인의 사람입니다. 때문에 선생과 함께 한다면 선생이 당한 그 일이 제자가 당할 일도 다가와죠. 주인이 당한 일이 또 종이 당할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선생이 당한 일이 뭐냐면은 바리새인에 대한 비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는 다른 인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방하고 욕을 받았다. 너희는 제자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길을 꿈도 꾸지 말고 나와 다른 삶 꿈도 꾸지 말아라. 그게 너희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인생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으로 덕져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길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이 뭐 아시는 대로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받는 그런 길이라는 게 우리를 참 어이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비워먹고 욕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50대입니다. 어떤 분은 60대로 보는데 그분은 이제 안경을 써야 되고 저 50대거든요. 50 초반입니다. 50대인데 제가 20대에 꿈꾸고 생각했던 인생은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 돼가지고 뭐 설교하고 제가 20대 이런 꿈은 전혀 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 뭐 목사도 없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목사라는 걸 지금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40대 계신 분, 50대 계신 분, 60대 계신 분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20대에 생각했던, 꿈꾸었던 그 인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자리에 다른 인생길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끌려온 겁니다. 내가 꿈꿨던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왔던 것이 아니고 항상 무언가 힘에 의해서 바꾸어가면서 바꿔지면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붙들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던 의도한 다른 분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50도 60도 가가지고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니라게도 내 팔자 왜 이런가 이런 말은 안 나오죠. 왜 나를 이런 길 이끌어왔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이죠. 그냥 사실 납득이 안 돼도 난 납득이 안 되고 할 게 있어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지 팔자 따령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끌어가시면서 참 불만이 또 이겁니다. 왜 의향 끌어가려면 편하게 끌고 가시지 왜 염려 걱정이 끊이냐는 그런 인생 끌고 갑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뭘 원하고 뭐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런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게 하는 고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왕 끌어가시는 거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참 그 생각인데 그런데도 그런 우리 바람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길로 계속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하는 고집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신자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길로 이끌어 가셔서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셔가지고 그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이 땅에 남기게 하겠다,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자꾸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군요. 이게 아니군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그런 사실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자됨이죠. 그게 자라감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갈수록 확고해진다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고해지고 그래서 내 뜻은 무너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태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 일을 또 나를 더 중요하게 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6절에 있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대로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다 드러난다. 세상은 복음보다 돈을 중력이고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사람끼리에서 돈에 치우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돈이 아니고 복음의 생명이라는 그 진실이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드러날 때에 승리자는 돈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비방의 길인데 가기 싫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가신 그 길에 서 있다는 게 나중에 그게 정말 참된 생명이라는 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지는 게 곧 신자됨이라는 거죠. 지금은 신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헛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게 참된 복이고 인생의 성공으로 드러나는 그 때를 우리가 생각이 되면은요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한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를요 세상에 숨어있는 자기를 감추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두운 데서 이르는다 귀 속으로 듣는다 이 말은 자기 백성한테만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에 알렸다는 것인데 이처럼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알게 한 게 있어요. 세상은 모르면 신자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장차하게 이렇게 막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걸 그때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께 다 걸어버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되는 오히려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존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복음을 싫어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됨을 드러내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아주 피곤한 그런 일이죠. 그러기 때로는 그게 비방과 욕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방황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신자를 항상 보고 두려워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육신만이 아니고 내 영혼과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죠.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과 지옥에 멸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두려움 안에서 오히려 세상은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과 장악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자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참새입니까? 이왕이면 사자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같이 올라갈 게 있는데 하필은 참새예요. 참새는 하찮은 새지 않습니까? 그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인데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통용되는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 1원, 이런 화폐 단위인데 이 말이 뭐냐면 참새는 이처럼 값어치가 없다. 가장 그 싼 가격에 팔리는 게 참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참새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지키심 아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장악하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참새도 그런데 너희겠느냐. 어느 정도라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정도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고 하나님 지킨다. 그처럼 신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쓰고 계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신자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돌아 어떤 반응,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그러니까 두려워 말, 이 말씀이 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꾸 생각이 나오는 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자꾸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 정도를 지키고 함께 한다. 그 얘기는요, 우리를 그저 세밀히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참 우리의 불편한 걸 다 제거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는 기업이 할 일이에요. 기업의 신자 그 고객을 못 끌어오기 위해서 불편을 다 제거한 편하게 해주는 호텔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기업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서비스 하려고 머리를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 신자를 자기 생각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절대 난 너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한다면 그 결과 뿐하죠.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버리지를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도 지켜내시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신자로 남겨놓으신 것이 절대 내 개인의 편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란 사실.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편한 삶이 좀 관심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를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참새는 싼데 너는 비싸다.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음을 증거한 도구이기 때문에 귀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도구니까. 복음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복음을 드리는 도구가 신자고 증거한 도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내가 귀하다면서요. 왜 귀하게 안 여깁니까?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남기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 일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을 남기시는 거예요. 주가 이런 분이다. 십자가 내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큰 우리에게 은혜고 사랑 긍휼이다. 그걸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크게 확고하게 그렇게 만들어내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욕심에서 헤어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 내 마음속에 복음이 그래도 귀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남겨놓으셔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드리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신학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세상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게 엉뚱한 데가 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록 힘든 어떤 고난, 이 땅의 어떤 사건을 그런 게 우리 앞을 가로막은 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에 있는 우리 신자는 나의 전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복음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려는 그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건 그 믿음이 사랑 앞에서 주를 신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나를 보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날 붙들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길로 날 이끌어간다.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불안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어코 인도해 가시면서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증거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참 날마다 돈 쫓아가고 세상 보면서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지만은 그런 우리를 보기보다도 우리를 붙드시면서 변치 않는 계획한 우리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계획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만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십자가 길로 주님의 길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오면은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들은 형편은 그런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붙들어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믿을 것은 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열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신 우리 모든 걸 맡겨놓고 염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복음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자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